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애플사가 만든 이 똑똑한 손목시계 애플워치가 인명을 구했다는 기사 종종 듣습니다. 90세가 넘은 미국인 할아버지가 사다리 위로 올라갔다가 그만 바람에 사다리가 흔들려서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굴러 떨어졌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애플 전화기의 음성 인식 기능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가 차고 있던 시계인 애플워치가 이미 비상 연락을 취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때 애플워치의 추락 감지 기능 그리고 GPS가 작동했는데요. 추락 후에 비상 연락은 지역 응급 구조대에 자동으로 연결됐고 연락받은 구조대는 이 시계가 알려주는 위치를 보고 구급차를 출동시켰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서 애플워치는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애플이 사용자들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심박수, 혈압, 걸음수 등의 기본 건강 정보를 감지하는 애플워치의 정보가 앞으로 다양한 건강 도우미, 그러니까 운동이나 잠자는 습관과 질을 개선하고 또 식이요법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건강 코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올해 들어 인공지능 로봇,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검색 ChatGPT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에 더 깊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건강 코치 앱을 사용하면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심전도 결과와 다른 건강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건강 앱을 위한 일종의 감정 추적 작업과 시력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추가된다고 하네요. 초기에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기분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인공지능이 던지는 맞춤형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더 개발된 버전은 사용자의 음성과 단어만으로 기분을 알아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회사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2014년 전용 앱 출시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1년 후에 시계가 나왔고 또 건강 피트니스 추적 기능이 열렸었죠. 그리고 고급 기술이 계속 추가됐습니다. 자, 이번 소식에 미국인의 반응은 조금 엇갈립니다. ChatGPT에 대한 반응과 비슷한데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시대가 곧 온다는 반가움과 동시에 급속도로 빨라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세밀한 정보, 건강 또 감정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에 거북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생활 속 경제,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마지막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다운 신드롬 바비. 미국의 장난감 회사 마텔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첫 번째 바비 인형을 공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마텔사는 내셔널 다운 신드롬 소사이어티와 협력해서 이 바비를 만들고 인형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신체적 특성을 묘사하는 것 외에도 이 바비의 의류와 액세서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나비와 함께 인형 드레스의 파란색과 노란색은 다운 증후군 인식과 관련된 상징을 색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비 인형의 목걸이에는 이 세 개의 갈매기 모양이 있는데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21번째 염색체에 세 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마텔사는 밝혔습니다. 또 일부 다운증후군 어린이가 사용하는 발목 보조기도 착용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매년 전국적으로 약 6천 명의 아기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바비의 새로운 인형은 마텔의 2023 패셔니스타의 라인의 일부인데요.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패셔니스타 라인에 소개된 이전 인형에는 의족이 달린 켄 인형, 보청기가 달린 바비 인형, 백반증이라는 피부 질환이 있는 인형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텍사스 드레스 코드. 텍사스 농무부가 직원들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새 복장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예관해 미 시민자유연맹 ACLU 변호사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새로운 복장 규정은 주 정부 기관의 직원 핸드북에 설명된 이전 복장 규정을 대체하게 되는데요. 원래 복장 규정에는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드레스 코드 정책은 인턴과 계약직을 포함한 부서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데요.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으며 정책을 준수하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건물을 떠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될 시 직원은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 미 시민연맹 ACLU의 변호사는 텍사스 트리뷴에 새 복장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외에도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 제7장을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의 화제 뉴스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의 주요 뉴스들로 다뤄졌는데요. 자, 어떤 기사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두 나라 간의 핵 협의 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자, 먼저 상원들이 이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부터 알아보죠.
네, 우선 미 상원의 밤 메넨데즈 외교위원장 그리고 잭 리드 군사위원장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상원 의원들은요,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나요?
네,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더 짧은 사거리의 전술 핵무기 등 보다 진전된 핵 운반 체계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NCG 창설과 관련해서 한국과의 동맹이 이런 새로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NCG를 창설하고 핵 위기에 대해서 한국과 더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결정이 이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가 유럽 전구에서 핵 비상사태에 대해 나토 동맹국들과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것처럼 동맹인 한국과도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하고 또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도 이날 공동 성명을 냈네요.
네, 맞습니다. NCG를 창설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두 상원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서 NCG 창설을 환영하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핵 계획에 대한 더 심도 있는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동맹의 억지력과 관련된 훈련을 활성화하고 전략 자산의 정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전구 재개를 재개하자는 약속이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상원 의원들은 이 NCG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네, 의원들은 NCG가 동맹의 전략적인 태세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언 이상의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국들이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 태세 구축의 놀라운 속도에 따라서 동맹이 태세를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이틀째인 25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메릴랜드주 미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에서 양국 간의 우주협력에 대한 계획도 발표됐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자, 앞서 한국하고 이 나사하고 우주탐사 및 과학협력을 위한 공동의향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우주통신과 항해, 달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우주탐험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회담 때 우주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오늘 양국 정부가 우주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고다드 센터에서는 윤 대통령과 특히 우주탐사 협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공동성명서가 양국의 우주협력이 우주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국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하는 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의미를 뒀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체결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의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의 우주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 나사와 같은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우주 분야에서 공동 연구는 물론이고 인적 교류, 정보 지식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이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해서 감사하다고 밝혔고요. 윤 대통령은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게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게요, 2020년에 시작된 건데 미국이 주도해서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이 2021년에 10번째로 참여한 나라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 전국경제연합회가 마련한 행사에도 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의 170여 기업이 참여해서 미래 공급망 안정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0년 역사의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제 두 나라가 이 첨단 과학기술의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미 상무장관도 같이 갔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진아 레이몬드 미 상무장관은 행사에서 두 나라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다면서 두 나라 모두 기술 수준이 높고 수십 년 동안 많은 경험의 협력을 키웠고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면서 양국 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을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인재 양성을 하며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을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인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전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25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올해 전략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의 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왔는데요. 여기에다가 전략 핵 잠수함을 추가로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약 18,000톤가량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14척 보유하고 있고요. 이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저위력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에는 총 24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탑재되는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은 한 기당 475킬로톤에 달하는 열 핵탄두 8발을 탑재하고 있어서 전개 시에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 핵 잠수함의 위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이 전략 핵 잠수함이 고도의 피탐지 기술 그리고 핵 투발 수단으로 무장했다면서 전략 핵 잠수함 한 척은 사실상 하나의 핵 보유국과 맞먹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치만으로도 이 김정은의 핵 사용과 도발 의지를 꺾는 데 크게 기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런 위력이 한국에 정례적으로 배치한다는 것,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빗 맥스벨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략 핵 잠수함의 정례적인 한국 배치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에 배치되면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에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40년 만에 전략 핵 잠수함의 추가 전개 결정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을 잠재우는 매우 훌륭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른 전문가는 어떤가요?
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전략 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이 전략 핵 잠수함은 북한이 위치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는 데서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전략 핵 잠수함 정기적 배치 결정은 한국을 넘어서 인도태평양 영내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부는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배치는 이 타이완 해협 문제 등과 관련해서 중국에도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미한일 3국 간 협력과 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관측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한국 내 여론을 달래는 역할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네, 26일자 기사인데요.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에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문건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기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 의회조사국 CRS가 최근 갱신한 한국 보고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CRS의 최근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한국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지도자로서는 처음 참석했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30억 달러 이상의 한국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문서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내부 숙고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문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담았네요.
네, 보고서는 지난해 5월에 취임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됨으로써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양측은 기술 개발, 공급망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 기업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양국 공동 전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은 미국보다 덜 대립적이고 또 지난해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한 한국의 불만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의 경제적인 마찰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요. 관계가 개선되긴 했지만 역사적인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간의 불신이 여전히 미국의 두 동맹국 사이에 긴장의 원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생활 속 경제 이 시간에는 미국인의 전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괴물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의 등장. 지난달 큰 주목을 받은 신규 스마트폰 공개 행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만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3가 공개된 겁니다. 이날 행사의 발표자로 나선 드류 블랙허드 모바일 제품관리 그룹장은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폰이 역대 최고의 기능을 자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advanced camera ever on a Galaxy device. And with the cameras on the Galaxy S23 series,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이 역대 최고라면서 이 기능으로 이 프로급의 콘텐츠 작업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역대급이라고 한 걸까요? 이 삼성 발표에 따르면 S23 울트라는 2억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이 카메라로 유명한 일본의 소니에서 만든 한 디지털 카메라는 현재 $1,300가량 하는 가격에 판매되는데 화소 수는 2,400만 화소입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의 가격은 약 $1,380로 가격은 비슷한데 화소 수는 차이가 큽니다. 카메라보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성능이 더 좋다는 거죠.
As a mom of two boys, great quality camera features are the most important to consider When I get a new phone, because I take so many pictures of my children.
버지니아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MJ 김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로 사진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소중한 순간을 담기 위해 뛰어난 카메라 성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스마트폰 회사들은 MJ 김 씨와 같은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카메라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사용되죠? 이번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와 미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3억 700만 명인데요. 미국 성인 85%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5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관련해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USA Today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47%가 이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고 답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미국에서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인 자동차만큼 중요한 게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평균 스마트폰 교체 시기는 2.65년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걸까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사용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집안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했는데요.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인들의 15%는 아예 별도의 기기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트래픽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하위 부문을 보면 쇼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명 중 8명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스마트폰은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뭘까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은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보기 전에 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부터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은 노키아라는 핀란드 회사가 주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 역시 한 축을 담당했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 이 두 회사는 주연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시작을 알린 건 바로 애플 아이폰의 등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7년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한 발표는 지금도 역사적인 발표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네, 새로 발표하는 기기는 이 터치스크린의 음악 재생 기기 아이팟과 혁신적인 휴대전화 그리고 획기적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모두 합친 것으로 이를 아이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에야 스마트폰이 흔해졌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가지 기기로 합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출시 이후부터 아이폰은 미국에서 대세 스마트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현재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은 55% 이상으로 독보적입니다. 다른 스마트폰을 써본 뒤 다시 아이폰을 쓰게 됐다는 올리비아 리 씨가 말하는 아이폰의 장점에 대해 들어볼까요?
So I'm currently using an iPhone at the moment, but I did use Galaxy in the past. When what made me to be drawn to an iPhone is that I'm currently using a MacBook and an iPad.
So the fact 올리비아 씨는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을 쓰다가 다시 아이폰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아이패드와 맥북 등 이 애플사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같은 자료를 동기화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도 미니멀한 디자인 역시 한몫했다고 하네요. 애플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제품은 뭘까요? 가장 처음 언급했던 이 삼성의 갤럭시입니다. 점유율은 약 30%인데요. 수치로 보면 이 애플과 삼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애플 매장에 왔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찾아서 제품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전시되어 있는 제품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 아이폰 14 모델인데요. 아이폰 14세대 프로 버전을 보면요. 가격은 $999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좀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트레이드인이라는 방법입니다.
매장 설명에 따르면 가령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구형 모델인 아이폰 12 모델을 내면 최대 $30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통신비와 결합하면 얼마나 하죠? 사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는 가장 흔한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통신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주요 통신사가 세 곳이 있습니다. 버라이즌, AT&T, 그리고 T모바일인데요. 이 세 업체의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이 통신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마트폰 기기만 있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화나 이 네트워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어차피 통신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월 평균 31.4GB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용 유형별 요금제가 아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자, 이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얼마나 할까요? 한 명만 사용한다고 하면요. 평균 약 $70로 비싼 가격입니다. 가령 통신사에서 새로 나온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신비 $70에 기기값 약 $30로 $100 가까운 돈이 매달 지출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끼리 그룹으로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한 명이 사용할 경우 $70였던 요금제가 두 사람이 되면 $60, 세 사람일 경우에는 $45까지 내려가고요. 다섯 명까지 모으면 $30까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스마트폰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유엔 창설과 동시에 세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계 경제 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러 나라가 국가 경제를 재건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했습니다.
UN을 창설하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만들고 이 시기에 이런 모든 국제기구 설립 활동의 중심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조직을 이끌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정직하고 강인하면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란 직업이 다른 직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해봤자 도움될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크게 걱정한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미국인들은 미주리주 출신의 새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미국인들을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끌길 기대했습니다. 누구도 트루먼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만큼 강력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얼마 동안은 이런 짐작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처음 몇 달 동안 계속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겪은 첫 번째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무기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미국인 거의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미국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누구도 경제 대공황 때 겪었던 슬픈 기억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던 기억, 아이들이 굶주렸던 기억, 그것 말고도 경제 대공황은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게 겨우 몇 년 전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인들은 또다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국 경제는 전문가들의 짐작보다 더 좋은 상태였습니다. 국내 총생산인 GDP가 조금 감소했을 뿐 많은 미국인이 여전히 전쟁 중에 모아둔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지만 경제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미국 경제는 갑자기 거의 하룻밤 사이에 물건 가격이 모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5달러에서 6달러 정도였던 옷이 지금은 10달러에서 15달러를 줘야 살 수 있고 중고 자동차 타이어가 $20라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진 물가관리국을 통해 물가 상승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미국인은 정부의 물가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점 주인이나 판매원은 정부 규정을 따르는 대신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정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정부 기관 담당자들에게 여전히 가격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상점 주인이나 판매원이 원하는 대로 물건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하루가 다르게 널뛰는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인들은 겉으로는 정부의 물가 관리 규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물건 파는 사람 마음대로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고기를 사려고 할 때 고기 판매원이 오늘은 좋은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원래 가격에서 $3를 추가로 더 내겠다고 하면 고기 판매원은 그제야 두꺼운 고기 덩이를 꺼내놓습니다. 정가에 살 때는 없다던 고기가 돈을 추가로 더 낸다고 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식이죠. 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판매원 역시 서류상으로는 규정된 가격에 차를 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원이 자동차를 사려면 판매원이 키우는 개를 $500에 같이 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래 자동차 가격에 $500를 추가로 더 내고 개를 데려옵니다. 이렇게 데려온 개는 그날 밤 판매원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미국의 가수 폴 앵카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전 세계 오빠 부대의 선풍적인 인기를 휘몰았던 다이애나. 다이애나 노래를 부른 가수는 폴 앵카입니다. 그는 생애 120개 이상의 앨범을 내고 세계적으로 10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낸 가수이자 작곡가이며 영화 배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음반 제작자이기도 하고 성공적인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폴 앵카는 1941년 7월 30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레바논계 캐나다인 부모에게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오타와에서 인기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로칸다라는 그 식당은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등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앵카는 아버지의 식당에서 주방일을 도우며 단골 손님과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앵카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다고 믿는 아이였습니다. 앵카는 자신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상당히 극성인 아이였다고 회고합니다. 부모들은 그런 앵카를 별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폴 앵카는 15살이 되자마자 비행기 표를 사 삼촌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수가 되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해가 다갈 무렵 앵카는 아버지에게 뉴욕시로 가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야 큰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허락은 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오타와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에 도착한 앵카는 ABC 파라마운트 음반사의 간부인 딴 코스타를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만남이 성사됐을 때 코스타는 단 몇 분밖에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폴 앵카는 코스타 앞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 노래를 듣던 코스타는 즉시 다른 동료 간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장 계약을 하자고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타와에 있는 아버지가 뉴욕으로 달려왔습니다. 앵카가 아직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아버지를 급히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폴 앵카의 첫 싱글 음반의 레이블은 다이애나였습니다. 앵카가 오타와에 있을 때 한눈에 반한 소녀를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이 곡의 작곡도 앵카 자신이 했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수주 만에 16살 소년이 부른 노래 다이애나는 전 세계를 휩쓰는 인기 정상의 곡이 됐습니다. 팔린 음반의 수는 2천만 장이 넘었습니다. 폴 앵카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10대 아이돌이 됐습니다. I love you.
나는 너무 어리고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대. 내 사랑,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지.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우리가 영원히 저 나무 위의 새들처럼 마음껏 자유롭기를 바라는 거야. 오 다이애나, 제발 내 곁에 있어줘.
1950년대 후반 아직 만 20살도 되지 않은 폴 앵카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Lonely Boy,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등을 불러 청중을 열광시켰습니다. 팬들이 졸도하는 사태도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그는 You Are My Destiny, Crazy Love, Puppy Love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인기 정상의 10대 아이돌은 노래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곡까지 작곡하는 재능을 과시하면서 그는 정상급 음악인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또 하나의 히트곡 외로운 소년 Lonely Boy입니다. I'm just a lonely boy.
나는 외로운 소년, 외롭고 우울해. 나 혼자뿐이야. 할 일도 없어. 나는 모든 걸 갖고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그 같은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향은 폴 앵카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1956년 오타와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곳 젊은 팬들은 그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 후 폴 앵카는 수십 년 동안 고향에서의 공연을 거부했습니다.
1960년대 폴 앵카의 스타일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10대들의 꿈 같은 사랑 노래 대신 비틀스와 롤링스톤의 락앤롤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커다란 음반의 라벨은 그를 차츰 변두리로 밀어냈습니다.
폴 앵카는 사업적인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음악의 판권을 25만 달러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로얄티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틴 아이돌 가수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점잖고 예의 바른 스타일의 작곡가로 바꾸었습니다.
폴 앵카는 라스베가스나 플로리다의 카지노와 만찬 클럽용 음악을 작곡하며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전설적인 코미디언 자니 카슨이 진행하는 심야 토크쇼 The Tonight Show의 주제가도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140만 회가 재생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자니 카슨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폴 앵카는 주제가의 로열티로만 연간 8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를 벌기도 했습니다. 이런 금액은 당시로서는 거액이었습니다.
폴 앵카는 다른 가수가 불러 크게 히트한 노래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는 탐 존스가 부른 She's a Lady, 그녀는 나의 여인, 친구 프랑크 시나트라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My Way도 있습니다. 1974년 폴 앵카는 자작곡 You Are Having My Baby로 또 하나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내 아이를 갖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는 얼마나 멋진 방법인가요? 여성운동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이 곡은 인기 순위 1위였습니다.
폴 앵카는 1962년 푸에르토리코를 여행할 때 앤 데 조개부를 만났습니다. 앤은 이집트 혈통으로 프랑스 파리의 모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63년 파리에서 결혼했습니다. 그 후 앤은 모델을 그만두고 다섯 딸들을 키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은 37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 후 폴 앵카는 스웨덴 모델 겸 배우 애나 에버그와 2008년에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얼마 가지 않아 결별로 끝납니다. 폴 앵카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건 1990년이었습니다.
싱글 앨범을 빼고도 세계적으로 천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했을 만큼 인기 정상의 폴 앵카.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작업을 포함해 900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지상 최대의 작전 더 롱기스트 데이를 비롯해 여러 편의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더 롱기스트 데이 영화의 주제가도 자신이 작곡하고 불렀습니다.
폴 앵카는 1978년 현 시대 최신 나이클럽이라 할 수 있는 주빌레이션을 라스베가스에 열었습니다. 2012년에는 입체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ARHT 미디어사를 창업했습니다. 2008년 캐나다의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헌정될 때 장 크리샹 전 총리가 직접 참석해 그를 축하했습니다. 2022년에는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 최고 훈장인 내셔널 오더 오브 메릿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80세를 넘긴 고령임에도 그는 TV 연예 프로 출연, 라스베가스 공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익장애 그에게는 아직도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how me that you love me too. 이 시간에는 16살의 10대 아이돌이 되고 80 고령에도 신을 줄 모르는 연예인으로 건재하는 폴 앵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